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며 본격적인 여론전에 들어갔습니다. 일본 언론에선 한국과 중국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다는 고위 관계자의 발언도 보도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신임 주한 일본 대사를 만난 자리에선 일본의 행태에 대해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31명 더 나왔습니다. 97일 만에 가장 많은 추가 확진자입니다. 방역당국은 영업시간을 밤 9시로 다시 당기고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는 걸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종로구청장의 가족 회사가 산 건물이 있는 창신동 일대 재개발 계획을 종로구청이 서울시에 요청하면서 필수 자료를 빠뜨린 채 승인부터 요청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는 재개발 승인 발표를 한 달 미루고 보완해오라고 했습니다. 라오스에서 국내로 대마를 보내려던 한국인 일당 2명이 현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4만 명분에 달하는 대마도 발견됐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교민에게 논이 가루로 속여 운반을 부탁했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지 꼭 10년이 지났지만 피해자들의 고통은 여전합니다. SK와 애경 같은 제조 판매사들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피해자들은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가해자가 사라진 피해의 10년 되짚어봤습니다.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일본 정부가 막무가내식 행보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겠다고 덜컥 발표하더니 오늘 바로 여론전에 들어갔습니다. 주변 나라의 반발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한국과 중국 따위의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다는 고위 관계자의 발언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본 안에서도 역풍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본격적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금부터 일본과 우리 정부 또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이어 국제재판에서 승산이 있는지까지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일본의 움직임을 이영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아소다루 일본 부총리는 방사성 물질이 남아있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마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중국이라 한국이라가 海に放出してるのと同じもの以下ですから、あの水飲んでもなんちゅうことないそうですから。
그러나 일본이 방출하려는 오염수에 담긴 방사성 물질의 종류와 양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아 일방적인 주장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가토 가스노부 관방장관도 한국과 중국을 걸고 넘어졌습니다.
중국, 한국, 타이완 세계적인 원자력 시설에서도 국제 기준에 근거해 각국의 규제 기준에 맞게 토리튬을 含む 액체 廃棄物을 방출しており
수천만 톤이 넘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흘려보내는데 주변국이 반발하자 너희들도 하고 있지 않느냐며 일본의 결정을 정당화한 겁니다. 일본 정부의 한 고위 관료는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한 주변국의 반발을 겨냥해 아예 중국과 한국 따위의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공언이 무색하게 일본 입장과 주장을 일방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부흥청은 후쿠시마 오염수에 들어있는 삼중수소인 트리튬 캐릭터까지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귀엽고 친근한 이미지로 포장해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오염수를 홍보하는 데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실제로 홍보 동영상엔 트리튬은 건강에 해가 없다, 세계 각국도 이미 바다에 방류하고 있다 등의 주장을 담았습니다. 도쿄에서 JTBC 이영희입니다.
이렇게 한국의 얘기는 안 듣겠다는 말까지 했지만 굳이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당장 일본 안에서 나오는 목소리도 안 듣고 있습니다. 마셔도 별일 없다는 부총리의 말에 일본 시민들은 먼저 의회에서 식수로 쓰라며 반발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총리였던 간 나오토 의원은 지난달에 가진 JTBC와의 인터뷰에서 오염수가 통제되고 있다는 건 완전한 거짓말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일본 언론 중에도 일본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폐로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예측하지 못해서 바다에 배출할 오염수 총량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지 않으면 후쿠시마 원전 폐로 일정에 차질이 생긴다는 정부 주장을 반박한 겁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오는 내부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회하라며 삼중수소가 포함된 오염수를 희석하면 된다는 식의 논리에 대해 난폭한 주장이어서 인정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마셔도 별일이 없다는 아소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일본 시민들은 인체에 무해하다면 먼저 의회에서 식수로 쓰자며 비꼬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지역 주민들은 생계가 달린 문제라고 호소합니다.
放流されちゃうとちょっと困っちゃいますか困っちゃうと思いますね。こっちの魚食べれないような気がして、ちょっと釣りも来れなくなっちゃうかなっていう気がしますけど。
앞서 아베 신조 전 총리는 2013년 도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참석한 IOC 총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가 통제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동일본 대지진 당시 총리였던 간 나오토 의원은 정면 반박했습니다.
맞다고 웃어댔어.
오염수 통제 주장이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한 속임수라는 취지였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오늘 주한 일본 대사관 앞은 이른 아침부터 시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에 강하게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전국의 지자체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피폭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오염수이지 절대 처리된 처리수가 아닙니다.
방사능 오염수 방출은 지구와 인류에 대한 범죄이며
우리 수산업은 괴멸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주한 일본 대사관 앞입니다. 오늘 이른 아침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국민들의 항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회하라는 겁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막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소송을 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생계와 직결되는 어민들은 애같합니다.
웰빙 시대에 구태의 온전에 피폭된 그런 수산물을 구태여 먹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위 행렬에 나서지 않은 시민들도 답답하긴 매한가지입니다.
식당이나 뭐 외식을 할 때는 해산물류는 이제 일본에서 왔다 하면은 좀 기피할 것 같고
미래 세대에 대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고 어떻게 보면 그게 국가적인 이기적 판단이라는 생각도
전국 지자체들도 비난 성명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일본과 바다를 사이에 둔 지역들은 대책 마련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간 합동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 대응 TF팀을 구성하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방사능 유입 해역 감시 지점 확대.
제주를 비롯한 부산, 경남, 울산, 전남 등 다섯 개 지자체가 오염수 저지 대책위를 구성하여
JTBC 김나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새로 부임한 주한 일본 대사를 만나서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선 보통 덕담을 주고받는데 이렇게 현안을 두고 항의 표시를 한 건 외교상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내부 회의에선 일종의 가처분 신청을 포함해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일정 중엔 3개국 주한대사와의 환담이 있었습니다. 마침 참석자 중 한 명이 최근 새로 부임한 아이보시 고이치 일본 대사.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외교상 이례적이지만 오염수 관련 강경 발언을 꺼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다면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아이보시 대사에게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우려를 본국에 잘 전달해달라고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에 대한 국내 비판 여론을 의식한 당부로 보입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 자리의 성격상 도쿄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한다. 한일 양국은 가까운 이웃이자 친구란 말도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청와대 내부회의에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 조치를 포함해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도 지시했습니다. 잠정 조치는 일종의 가처분 신청으로 재판소의 정식 판단이 나올 때까진 일본의 오염수 방출을 막아달라는 요청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일본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정의당은 오늘 주한 일본 대사관을 항의 방문했고 민주당에서는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을 사실상 승인한 것을 두고 미국을 성토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과거 일본의 식민지배를 용인해준 가스라데프트 밀약의 현재판이라면서 미국을 향해서도 강력한 항의를 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국회 농해수위와 환노위원들은 우리 정부에 보다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일본이 정보 공개에 비협조적인 자세를 이어왔는데도 우리 정부의 대응이 미비했다고 지적한 겁니다. JTBC 박수현입니다.
그런데 정작 2년 반 동안 이 문제를 다뤄온 정부 TF팀은 외교전에서 졌다는 책임을 덮는데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국이 일본의 결정을 지지했다는 지적에 미국은 일본에 찬성한 게 아니라 검증에 방점을 뒀다고 주장한 겁니다. 이근평 기자입니다.
범정부 합동 TF를 이끌고 있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미국 국무부 성명은 오염수 검증에 방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뭐 미국이 해양 방류에 대해서 잘했다, 뭐 우리 그대로 해라 이런 게 아니고 예. 그렇게 너가 한다고 했으니까 국제 기준에 딱 따라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본 정부하고 IAEA하고 다 모니터링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일본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기까지 우리 정부가 사태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비판을 비켜가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외교부도 오늘 새로 낸 입장문에서 미국의 성명 의도를 추가로 해석했습니다. 미국도 명시적으로 일본 측에 IAEA와 지속적인 협력 및 소통을 기대하겠다는 뜻을 담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무색한 해석일 뿐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미국 국무부는 일본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성명 대부분을 할애했습니다. 향후 모니터링과 관련된 내용은 마지막 한 줄에 불과했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미국인의 성명 배경을 확인하고 나섰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측에 어떤 경위로 이번 성명이 나온 건지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협력을 강화해 일본을 압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한중해양사무대화 회의를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례적으로 열리는 한중환경협력공동위와 같은 양자기구를 통해 본격적으로 오염수 문제를 다루거나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이근평입니다.
네,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보면 일본의 결정에 반발하는 나라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중국과 대만 같은 주변 나라뿐 아니라 러시아도 협의 없는 결정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관영 매체들에선 미국은 일본의 공범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중국에선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발표 첫날인 어제 중국 외교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이 주변 국가에 심각한 손해를 끼칠 것이라고 반발했고 오늘은 중국 관영 매체들이 미국도 공범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이 오염수 방류 결정을 내린 건 미국의 용인을 받았기 때문이라며 일본 방사성 물질이 전 세계 바다로 확산할 거라는 겁니다. 오염수 방류를 지켜보며 엄지손가락을 든 미국인의 모습을 풍자한 만평도 실렸습니다. 일본에 고맙다고 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중국 수산업자들 사이에선 일본산 생굴 수입을 포기하겠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대만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두난 대만 총통부 대변인은 대만 원자력위원회가 원전 오염수 방류에 반대 의견을 일본 측에 전달했지만 결국 방류했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후속 안전조치와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에서도 성명이 나왔습니다. 주변국과 아무런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한 겁니다. 오염수 방류가 어업 등 경제활동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반발입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국제해양법 재판으로 가는 걸 검토하고 있는데 실제로 얼마나 걸리고 또 승산은 어느 정도인지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국제해양법 전문가입니다.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최지연 교수가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제주대학교 최지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잠정 조치를 포함해서 제소를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잠정 조치는 일종의 가처분 신청이고 또 본안 소송이 있는데요. 이 두 개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각각 얼마나 걸립니까? 일본은 2년 뒤부터 지금 방류하겠다고 했는데요.
예, 일단 지금 말씀하신 거는 유엔 해양법 협약 82년에 체결되고 94년에 마련된 유엔 해양법 협약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분쟁 사안인데요. 기본적으로 일본하고 한국 사이에 우리나라 사이에 해양법 협약상의 분쟁이 발생하면 중재 재판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재재판이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3, 4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요. 그리고 이게 처음으로 소송을 하겠다고 우리가 소장을 제시하는 순간부터 중재재판부 재판, 중재관들을 또 저희가 구성해야 됩니다. 그게 또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유엔해양법협약은 이와 같이 좀 즉시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항 같으면 중재재판부 구성을 기다리지 말고 국제해양법재판소가 잠정조치를 예외적으로 좀 관할, 내릴 수 있는 관할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재재판부가 결론을 내리기까지 3, 4년 전까지 국제해양법재판소가 필요하다면, 긴급하다면 잠정조치를 내릴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정조치를 아이틀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신청했을 때, 한국하고 일본이 서로 간에 협의, 국제해양법재판소 앞에서 협의를 할 것이고요. 그때 일본이 정말 2년 뒤에는 우리는 무조건 방류하겠다라고 하면 재판부로서는 뭐 2년 소송이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일본이 방류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면 그에 대해서는 잠정 조치를 통해서 일단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방류를 하지 말아라 이런 잠정 조치를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잠정 조치가 예. 만약에 나오기까지는
당장
예.
내일 말씀하십시오.
예, 잠정 조치가 나오기까지는 그러면 얼마나 걸립니까?
잠정 조치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뭐 가정을 해보자면 뭐 일본이 계획을 바꿔서 당장이라도 내일 원자력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얘기하면 우리는 하루만 해도 잠정 조치 신청을 할 수 있고 재판부는 하루만 해도 결론을 내려줄 수 있는 게 잠정 조치입니다.
네. 그럼 지금 입장에서는 일단 잠정 조치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한국 정부로서는 네. 만약에 잠정 조치에서 한국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으면 그렇게 되면 일본의 논리를 또 정당화시켜주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승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예. 충분히 저는 나올 수 있는 우려라고 보고요. 또 저희가 잠정 조치에서 질 수도 있죠. 근데 잠정 조치라는 것이 그 심사 단계에서 본안에 관한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예. 잠정 조치를 내릴 긴급성이 있는 것이냐, 그리고 막대한 손해,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있느냐만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잠정 조치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합하지 않으면 잠정 조치는 내려지지 않고요. 그런데 잠정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다고 해서 본안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법리상으로는 잠정 조치 판단은 본안 판단에 어떠한 법적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 상당히 어마어마한 양의 그리고 언제 뭐 어느 정도의 양을 배출할지도 모르는 양의 원자력 오염수를 국제 공공재인 해양에 그냥 투기하겠다 버리겠다라고 하는 사안에서 과연 우리나라한테 불리한 우리나라가 신청한 사항에 불리한 그런 결론이 나올지는 저는 예.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예. 예,
상당히 우리한테 유리한 잠정 조치가 나올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예, 일단 그러면 잠정 조치는 승산이 있다라는 게 지금 교수님의 생각이신데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 예. 사안은 어떻게든 국제해양법재판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보시는 거죠?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예, 저희에게 상당히 유리한 지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물론 국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국제재판이 만능의 도구는 아니지만 이 사건을 우리가 국제 유엔 해양법협약상의 재판 절차에 가져간다면 첫 번째로는 이 사건의 의미를 완전히 다르게 국제사회에 제시할 수가 있고요.
예.
이전까지는 좀 국제사회에서 많은 그 주목을 받지 못하던 사건이었다면 우리가 국제재판을 제기함으로 인해서 국제적인 여론도 환기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문제가 국제 공공재라고 쓰는 해양에 엄청나게 큰 해악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게 국제 여론을 통해서 더욱더 환기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당히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예.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얘기하는 순간부터 일본은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예.
국제재판이 중요한 게 해당 분쟁을 얼마나 평화적으로 해결하느냐인데 일본이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안하무인격으로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았다는 것인데 소송이 제기하겠다고 말하는 순간부터는 상당히 협조적인 태도로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약에
예.
계속해서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자기들이 본안에서 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의 국가적 개별 이익이 충돌하는 사안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는 국제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대변해서 해양의 환경보호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이고 일본은 개별 국가의 이익만 보호하겠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는 순간부터는 이 사건의 본질이 국가 대 국가의 권익 충돌이 아니라 국제공동체 전체의 권익과 한국과의 권익 충돌 문제로 이렇게 변질될 예.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얼마나 많은 그 오염량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해양에 미칠 수 있는지를 저희가 제시하는 것들이 이 사안의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제해양법 전문가인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최주현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내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731명으로 다시 700명대로 올랐습니다. 지난 1월 이후 97일 만에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거리 두기 단계를 올리고 또 영업시간을 다시 강하게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선 우리 정부가 도입하려던 얀센 백신을 맞은 사람들 가운데 드물지만 심각한 혈전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잇따라 접종을 멈추고 있습니다. 먼저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입니다.
미국 내 얀센 백신 접종자는 700만 명이 넘습니다. 백악관은 우선 이들에 대한 불안감 해소에 주력했습니다.
The people who've already gotten the vaccine should not be worried because as I mentioned this is a very rare event.
예정된 접종은 화이자와 모더나로 급히 바꾸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여론 다독이기에 나섰습니다.
We have 600 million doses. of the mRNA, not of either Johnson & Johnson and or AstraZeneca. So there's enough vaccine.
한 번만 맞으면 되는 얀센이 판도를 바꿀 것이라며 들떴던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이 백신을 맞은 사람 중 6명에게서 혈전 반응이 나타나 한 명은 숨지고 또 다른 한 명은 위독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접종을 일단 멈출 것을 권고하고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While we review the available data, out of an abundance of caution, the FDA and CDC are recommending a pause in the use of this vaccine in the United States.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각 주는 접종 중단 조치를 속속 내렸습니다. 주한 미군도 사용을 즉시 중지했습니다. 존슨 앤 존슨 측은 유럽으로의 출시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몇 시간 뒤 자문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얀센 백신의 안전성을 재검토합니다. 긴급 사용 승인 한 달여 만에 전문가들의 판단이 다시 내려지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네, 이렇게 아스트라제네카에 이어 얀센에도 문제가 생기면서 우리 백신 일정은 더 꼬였습니다. 유일한 희망이었던 모더나 백신도 미국에 1억 명분을 먼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2분기가 백신 보릿고개가 될 거란 우려가 현실이 된 겁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정부가 올해 안에 들여오기로 한 얀센 백신은 600만 명분입니다.
도입 계획은 아직까지는 변경되지 않은 상태이고 질병관리청과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하면서 안전성에 대해서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 계획은 또 틀어질 수 있습니다. 상반기 접종 대상은 모두 1200만 명입니다. 하지만 확보된 물량은 약 904만 명이 맞을 수 있는 물량입니다. 이미 약 300만 명분이 모자랍니다. 게다가 실제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 계약한 물량의 21%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모더나가 5월 말까지 미국 정부에 백신 1억 회분을 공급하고 7월 말까지 추가로 1억 회분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다른 지역에는 미국 지역 공급망보다 1분기 정도 늦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얀센과 모더나 모두 2분기에 들어올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모두 틀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미 접종이 시작된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 말고는 2분기까지 더 들여올 백신이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새로 나온 확진자는 731명입니다. 올해 1월 7일 869명 이후 97일 만에 가장 많습니다. 정부는 영업 제한 시간을 다시 밤 9시로 당기고 거리 두기를 올리는 걸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백신밖에 답이 없는 상황이지만 쓸 수 있는 백신은 부족합니다. 11월 집단 면역도 사실상 멀어진 것이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태어난 지 두 달 된 아이가 인천의 한 모텔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이 아이는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태어난 곳도 사는 곳도 모텔이었던 아이는 지난주에 엄마가 사기 혐의로 구속되고 아빠와 두 살배기 오빠와 지내면서 보호시설 입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아이 아빠에게 아동학대 중상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인천의 한 모텔입니다. 어제 생후 2개월 된 여자아이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모텔과는 걸어서 5분 거리입니다. 아이는 두 달 전 이 모텔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리부 같이 움직이는 사람이 두 남자 남실도 않고 올라가서 내가 갔더니 화장실에 애기 엄마는 앉아서 고개 숙이고 앉아있고 그 옆에 애기가 있더라고요. 금방 나나가 아빠는 전화하고 있더라고요. 병원 하고.
모텔 주인은 부부와 아이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것 같다고 지자체에 전했습니다.
애기는 안 날 연락했지. 근데 걔들을 좀 도와줘야 될 것 같다고. 만약에 잘못돼서 텔레비에 나오는 일이 벌어질 경우에 내가 가만히 안 있겠다고 내가.
구청은 이달 초 아이들을 위기가정 아동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초수급자 긴급 신청에서 떨어졌고 사는 곳도 일정치 않았던 데다 아이들이 예방접종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자체와 경찰은 태어난 지 두 달 된 여자아이는 시설 입소를, 두 살 된 오빠는 가정위탁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빠도 동의했지만 시설 입소를 앞두고 건강검진을 받기로 한 날 아이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아이 엄마는 지난 6일 사기죄로 구속돼 일주일간 아빠 혼자 아이를 돌보던 상태였습니다. 아이 엄마는 이전에 살던 빌라 주인과 보증금 문제로 고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아빠 최모 씨에 대해 아동학대 중상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는 곳이 일정치 않아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어제 김용종 종로구청장의 가족회사가 재개발 지역에 수상한 투자를 했다고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김 구청장의 가족회사가 수십억 원대의 건물을 사들였는데 종로구청이 바로 그 지역에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종로구청이 만든 이 지역 재개발 계획서도 부실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의 계획서를 낼 때 반드시 넣어야 할 자료를 빠뜨렸으면서도 승인부터 요청한 겁니다. 일단 서울시는 승인을 미루고 보완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종로구청은 창신동 일대 재개발을 요청하는 계획서를 서울시에 제출했습니다. 김용종 종로구청장 가족회사가 매입한 건물이 있는 창신 제2구역에 대한 재개발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개발 후의 모습이 담긴 경관 심의 자료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빼놓은 채 승인을 해달라고 요청부터 한 겁니다.
실제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런 게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결정 요청이 와서 무리해서 저희한테 좀 결정 요청한 감이 있고요.
이 때문에 서울시는 당초 이달로 예정돼 있던 승인 발표를 다음 달 12일로 미뤘습니다. 구청 측은 누락 경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고 김 구청장은 자료가 부족했던 것은 맞지만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거 있으면 오늘 보완하면 되는 거죠.
김 구청장은 지난 2012년부터 4년 동안 서울시의 개발 계획 등을 결정하는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당시 위원회는 이 지역 재개발 사업의 큰 틀이 담겨 있는 2025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에 대해 김 구청장은 당시 서울시 계획안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또 갑작스럽게 재개발을 추진한 것도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가 끝난 지 이제 꼭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선거에서 크게 지자 민주당은 곧바로 쇄신을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 뒤에 움직임을 놓고는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촛불 집회를 이끌었던 시민사회계 인사들은 반성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황혜린 기자입니다.
민주당 내 최대 연구 모임인 더 좋은 미래가 선거 패배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중도층과 20, 30대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고 진단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조국 사태에 대해선 검찰 개혁만 앞세워 입시 비리 등 공정 문제를 덮었다는 얘기도 나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모임 측은 회의를 비공개로 했고 공식 브리핑도 하지 않았습니다. 초선 의원들도 다시 반성의 입장을 냈지만 처음과 달리 두루뭉술해졌다는 평가입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이제 당의 우선순위 과제 뭐 이런 것들을 설정한 것과 국민들의 요구 사이에 분명히 간극은 있었다라고 인정을 했고요.
선거 직후만 해도 20, 30대 초선 의원들이 조국 사태를 언급하는 등 선명한 목소리가 나왔지만 강성 지지층의 공격이 잇따르자 분위기가 위축된 게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실제 이후에 나온 목소리를 보면 초선 의원들의 반성 메시지에 공감한다는 수준에 그칩니다.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바꾸겠다는 구체적인 얘기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그러자 국정농단 사태 당시 촛불 집회에 앞장섰던 재야 인사들이 나섰습니다. 민주당을 향해 반성과 쇄신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당의 입장에서 벗어나 국민을 먼저 생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당내 일부 소신파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초선 의원분들이 용기를 내어서 우리 당 쇄신을 위한 이런 불길을 지폈는데 지금 불과 며칠 만에 이 불길이 매우 빠르게 저는 식고 있다.
조응천 의원도 금기되거나 성역화된 조국 전 장관 문제가 두고두고 아킬레스건이 될 것 같다는 우려를 밝혔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야권은 들썩이고 있습니다. 신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금태섭 전 의원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 둘의 만남이 관심을 끄는 건 지금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끌어들이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수현 기자입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금태섭 전 의원이 16일 만납니다. 금 전 의원은 JTBC와의 통화에서 김 전 위원장이 만나자고 해서 보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창당이나 윤석열 전 총장 영입에 대해선 여러 얘기가 오갈 것 같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이 주목을 끄는 건 대선을 앞두고 야권 신당이 생길 수 있어서입니다. 금 전 의원은 신당이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에 합류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도 국민의힘을 떠난 뒤 격한 표현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가지 않을 것 같고 금 전 의원의 새 정당으로 갈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국민의힘으로는 정권 창출이 어렵다고 보고 윤 전 총장을 끌어들여 야권을 재편하겠다는 의도란 분석입니다. 김 전 위원장의 비판들에 대해 국민의힘에선 견제가 나옵니다.
마시던 물에 침을 뱉고 돌아서는 것은 훌륭한 분이 할 행동이 아닙니다.
다른 중진 의원도 JTBC와의 통화에서 더 이상 바깥에서 감나라 배나라 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선 당대표 선거를 놓고 각기 다른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습니다. 쇄신을 위해선 초선 의원이 나서야 한다거나 몇 선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JTBC 최수현입니다.
LH 사태 등을 막기 위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오늘 국회 상임위 소위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번 달에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논의가 시작된 지 8년 만에 법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 정무직 임원, 그리고 공공기관 임원까지 약 190만 명에게 적용됩니다.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직자의 경우 가족의 거래도 신고해야 하고 채용이나 수의 계약도 제한됩니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으면 가족이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서울 고덕동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앞에 택배 상자 수백 개가 다시 쌓였습니다. 아파트 단지 측은 지하 주차장으로만 다녀라, 택배 노조 측은 차 높이가 걸리니 지상으로 다니겠다. 서로 갈등이 깊어지면서 택배 노조 측이 항의의 뜻으로 하루치 배송 물량을 직접 찾아가라고 쌓아놓은 겁니다. 갈등을 풀 방법이 없을지 박병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택배 기사들이 아파트 앞 지하철역 입구에 택배 상자들을 쌓고 있습니다. 5천 세대에 달하는 이 아파트 단지에 하루 동안 배달할 상자들로 800여 개에 달합니다. 다 꺼내는 데만 10여 분이 걸렸습니다. 입주민들 보고 직접 찾아가라고 택배 노조가 항의한 겁니다.
자녀들의 안전 문제 저희도 인정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저희는 몸이 가루가 되고
이달 들어 아파트 입주자 대표 측이 택배 차량이 단지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지하로만 다니게 하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애초에 차가 다니게끔 만든 길이 아닌데다 학생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이유입니다. 높이가 2.8m인 택배 차량이 2.3m로 설계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다니려면 차량을 고쳐야 하는데 비용은 고스란히 기사들 몫입니다. 주민들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힘들다고 하시는데 서로 조심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직 학교 얘기 나
안 끝나자 그러는데 네. 중학교 여기 신중학교 다 막 쏟아지거든요.
근데 지금 차들 많이 개조했어요. 맞아요. 1년 정도 서비스하는 걸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최근 입주민 단체 대화방에서 택배 기사를 배부른 멍청이들이라고 조롱하는 발언이 나오며 갈등은 더 커졌습니다. 아파트 측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단지 내 시원만 지금 세 곳이 있고 위쪽 시간대 이제 조금 차량하고 겹치게 되면은 조금 사고 위험 발생에 좀 있죠.
택배 누군가 측과 아파트 간에 서로 양보를 통해 갈등을 해결한 곳도 있습니다. 아파트 측에서 지상 운행을 막았는데 대신에 택배기사들에게 전동차를 마련해 준 겁니다.
우리가 사드린 전동차를 이용해서 배달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렇게 해서 서로 양 팀이 이제 협의에 의해서 현관문 앞에까지 갖다 주시기 때문에 잘 받고 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배낭에 휴대전화를 숨겨놓고 길거리를 지나가는 여성들을 몰래 찍은 10대가 이를 눈치챈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휴대전화에선 다른 불법 촬영물도 수십 개가 나왔는데 충동적으로 그랬다고 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친구와 함께 걷던 여성이 불안한 듯 뒤를 힐끔 돌아봅니다. 곧이어 배낭을 손에 든 남성이 따라붙습니다. 수상한 낌새를 느낀 여성들이 갑자기 멈춰서자 남성은 가방을 반바퀴 슬쩍 돌리더니 그대로 앞서 걸어가 버립니다. 들고 있던 배낭 옆 주머니, 이상한 물건이 눈에 띕니다.
원래 메고 가야 하는 가방을 슬킨백처럼 들고 가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반짝반짝 빛나요. 렌즈가 살짝 빛에.
배낭엔 상대방을 불법 촬영하던 휴대전화 카메라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피해 여성 A씨는 근처 버스정류장에 앉아있던 남성을 직접 쫓아갔습니다.
못 말할 것 같다고 너무 무섭잖아요. 사실 가서 말할 때는 확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확인도 해보자고.
이 남성의 휴대전화에는 A씨 일행뿐 아니라 다른 불법 촬영물도 담겨 있었습니다.
저희 치킨 사진을 보는데 진짜 심장이 덜컥했어요. 포커를 내렸더니 많았어요. 기차에 여성분들이 그냥 치마 입고 앉아서 얘기하는 모습.
A씨 신고를 받은 경찰은 불법 촬영 혐의로 10대 남성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B씨는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충동적으로 영상을 찍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친구 원래 치마 입고 있었는데 바로 옷가게에 가가지고 갈아입고 옷 버린다고 저희도 이제 짧은 치마나 바지 절대 못 입을 것 같아요.
경찰은 이 남성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삭제한 불법 촬영 영상이나 사진이 더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이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김민수 검사라고 합니다.
이 사기 전화에 속아서 돈을 빼앗긴 20대 취업준비생이 지난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300명에게 100억 원가량을 뜯어낸 조직적인 사기 일당이었는데 가짜 검사 역할을 한 전화 목소리의 장본인도 마침내 붙잡혔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에게 자신을 김민수 검사라고 말하는 40대 A씨. 대규모 금융사기에 연루됐으니 수사에 협조하라고 겁을 줍니다.
범죄 현장에서 본인과 관련된 증거물 등이 발견이 되면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구분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가짜 검사 신분증과 공문까지 보내며 전화를 몽끈토록 합니다.
전화했을 때 전화 연결하면 강제수사 전화된 분이고 보조 배터리 챙기시고요.
집요한 압박으로 결국 은행까지 가게 만듭니다.
자, 외출 준비하세요. 택시 잡으시고 거기서 본인이 있는 데 가장 가까운데요.
이 같은 사기 전화는 지난해 1월 20대 취업준비생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이후 국민청원에는 아들을 죽인 범인을 잡아달라는 부모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얼굴 없는 검사. 사기범 A씨가 1년 3개월 만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은 앞서 A씨가 소속된 중국 현지 조직원 등 93명을 검거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이 최근 A씨의 귀국 사실을 털어놓은 겁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2015년 8월부터 5년간 300명에게 100억 원가량을 뺏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과 전남 순천 등 국내의 콜센터까지 차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당은 010 표시로 국내 휴대전화에 발신되는 이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를 범행에 이용했습니다. 피해 취업준비생의 유가족은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아들을 잃었고 어떤 사람은 전 재산을 잃었고 나와서 또 다시 또 하잖아요. 형량이 짧으니까.
경찰은 검거한 일당 가운데 29명을 구속하고 해외에서 도피 중인 나머지 핵심 용의자들을 쫓고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미국에선 아시아계를 노린 증오 범죄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뉴욕에서 대낮에 길을 걷던 아시아계 남성이 흑인에게 심하게 맞았습니다. 미국 의회는 증오 범죄 방지 법안을 이번 주 안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홍의정 특파원입니다.
덩치 큰 흑인 남성이 한 행인을 뒤쫓습니다. 누군가 따라오는 걸안 행인은 걸음을 재촉하지만 이 흑인은 끈질기게 따라가 행인을 발로 차 밀어뜨립니다. 길을 쓰러진 행인은 다시 보니 아시아계 남성입니다. 이 아시아계 남성은 급기야 상점 유리에 크게 부딪히고 사람 많은 데로 도망갑니다. 다시 성큼성큼 따라오는 흑인을 이번엔 시민들이 막는데 흑인은 분노에 찬 말을 쏟아냅니다. 시민들은 아시아계 남성을 도우러 달려갑니다.
Sir, are you okay? Do you want me to call the police?
No, it's okay.
근처에 있던 다른 여성도 공격을 당했습니다.
He was saying in people, in Chinese, in Spanish, in white people, and then he said, "You want me to kill you?" I just don't want to say these kind of things.
이렇게 아시아계를 노린 증오범죄가 끊이지 않자 미국 의회는 결국 증오범죄 법안을 이번 주 안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That's why this week I'm using my power as majority leader to make sure the Senate will vote on Senator Hirono's COVID-19 hate crimes act.
하원에서도 그레이스 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서둘러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We'll pass it immediately and send it over to the Senate, but they have their own.
하지만 상원에 소속된 공화당 의원 상당수가 법안에 제동을 걸고 있는 만큼 법안 통과까지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미얀마에서는 벌써 두 달 넘게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한 저항과 이를 향한 군부의 유혈 진압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외신 가운데 유일하게 미얀마에 다녀온 CNN 취재진을 저희가 단독으로 화상으로 만나봤습니다. 미얀마의 현지 상황이 어떤지 이지은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외신으로 온 처음이자 유일하게 미얀마에 다녀온 클라리사 워드 기자를 화상으로 만났습니다. 워드 기자는 지난달 초 군부의 허락을 받고 나흘 정도 양곤에서 취재했습니다. 같은 기자로 기자에게 허심탄회하게 말을 했습니다.
Well, first of all, Jion, thank you so much for having me on your program. I think that, listen, we were there with the permission of the military, which meant that our movements were very controlled. The most shocking things that I have seen in Myanmar have come through the brave work of local activists and journalists who have captured moments on camera where pro-democracy protesters, many of them unarmed, have been killed in cold blood.
지난주 양곤에 빠져나왔는데 직접 보고 들은 폭력의 잔상은 여전해 보였습니다.
And this one woman, I'll never forget it. She had goosebumps, you know, she was shivering from, I guess, from a feeling of being moved by this whole scenario. And I asked her, I said, you know, you have goosebumps, are you okay? And she said, they're not human, referring to the military, they're not human. And I just found those words so profound and so haunting. They really stayed with me. And, you know, even now I keep thinking about them and I keep thinking about the bravery of these people who approached us.
직접 만난 군부의 입장도 더 들을 수 있었습니다.
The military is trying to say that it is protesters to blame. So for what reasons?
So the military is trying to create this narrative that the protesters have become violent, that the protesters are using Molotov cocktails, that they are vandalizing buildings and setting fire to them. You know, and I should hasten to add that these things are not verifiable at all. And that this is the reason, basically, that they need to be suppressed, that they are a violent mob of anarchists. And it doesn't take a genius to see that this is a sort of paper-thin lie, essentially.
미얀마에 봄이 올 순 있는 건지 기류가 궁금했습니다.
Do you think another election can be happen sooner?
why would people have faith that this next election that the military is talking about would be any different? That even if they win again by a landslide, would the military be willing to actually accept the results? And so far, nothing that people have seen them on, seen on the ground has given them any faith in that.
Did you see any actual movement to make a new government like CPRH? Have you ever met one of them?
We didn't meet any of them because we were on the ground with the military. And that means that we had a lot of control over our movements and a lot of security forces around us. It would have been much, much too dangerous to meet up with anyone and put their security at risk.
떠나온 기자에게 편치 않았을 법한 질문도 했습니다.
What did Myanmar people tell you when you were leaving? I mean, the last moment.
One man on the airplane actually came up to me and gave me a letter saying basically exactly that, that, you know, we hope that this support report will draw some attention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what's happening in Myanmar and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ll make efforts to stop it.
Yeah, that's so touching and it hurts.
JTBC,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having me.
JTBC 이지은입니다.
코로나19가 마약 거래 행태도 바꾸고 있습니다. 해외 직구로 사고 팔거나 한국으로 들어오는 사람에게 짐인 것처럼 부탁을 하는 수법입니다. 최근 라오스에서는 한국인 일당이 논이 가루로 위장한 대마를 들여오려다가 붙잡혔습니다. 4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라오스 현지 경찰이 여행용 가방에 봉지를 담습니다. 논이 가루라고 포장돼 있지만 안에 든 건 마약류인 대마입니다. 지난 9일 오후 라오스 수도인 비엔티안에 사는 30대 한인 김모 씨가 미국산 대마 2kg을 한국으로 유통하려다 붙잡혔습니다. 김 씨와 함께 대마를 팔아넘기려던 50대 한인 이모 씨 집에서도 대마 2kg이 더 나왔습니다. 대마 4kg은 4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김 씨는 지난 8일 한국행 비행기를 타려던 교민 A 씨를 접촉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내리면 서울 서초동으로 상자를 보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선의로 택배값 정도만 전달받은 A 씨는 하마터면 범행에 휘말릴 뻔했습니다.
택배를 보내야 된다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요. 일단 어차피 한국 들어가니까 그리고 그날 당연히 없거든요. 좀 이상한 것 같다고 그냥 뜯어보는데 그렇게 된 거죠.
범행이 탄로난 김 씨는 교민에게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제가 키로당 이제 납품을 하면은 5천만 원 받습니다.
전지기로?
네,
그러니까 도매상으로 제가 1kg에 5천만 원이니까 2kg면 1억을 받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김 씨와 이 씨는 라오스 경찰에 붙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코로나19로 해외 직구가 성행하자 특종 화물로 마약을 보내거나 한국으로 떠나는 교민에게 마약을 담은 짐을 부탁하는 사건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오스 영사는 JTBC에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한국 경찰청에 관련 사안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네, 이렇게 마약을 들여오는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79개 나라가 글로벌 합동 단속을 벌였는데 통조림이나 가발 속에 또 실타래와 자동차 부품 속에 숨겨 오기도 했습니다. 서영지 기자입니다.
통조림을 열고 안에 있는 음식물을 덜어내자 호두과자만한 덩어리들이 나옵니다. 지난달 미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려다 국내 세관에 적발된 대마초입니다. 20개의 통조림에서 1.3kg이 넘는 대마초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캄보디아에서 국제우편으로 들어오던 실타래입니다. 실을 계속해서 풀자 안쪽에 은박지로 둘러싼 달걀보다 큰 물체가 보입니다. 실로폰으로 알려진 메트 암페타민입니다. 26개의 실타래에 2.2kg이 넘는 마약을 숨겨 들여오다 엑스레이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태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던 자동차 부품인 라디에이터 안에선 2.7kg의 메트 암페타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에서는 지난 2월 한 여성이 1.8kg이나 되는 코카인을 운반하다 적발됐습니다. 가발 속에 누에고치만한 마약 덩어리들을 숨기고 비행기를 타다가 걸렸습니다. 관세청이 지난 2월 79개 국가를 포함해 인터폴 등 국제기구와 함께 벌인 글로벌 합동 단속에서 적발한 마약입니다. 우리나라 관세청의 제안으로 한 이번 단속은 다른 물건에 숨겨 들여오는 합성 마약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3주간 진행한 단속에서만 900건이 넘는 마약을 적발했습니다. 무게로는 6.7톤입니다. 이 가운데 국내에서 적발한 건 총 60건, 27.7kg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행자를 운반책으로 하는 마약 밀수가 어려워지니까 국제우편이나 특성우편,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가 많지는 않는데 해상을 통한 마약 밀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은 국제 마약 조직이 개입한 마약 밀수 범죄가 늘고 있어 앞으로도 다른 나라 단속기관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JTBC 서영지입니다.
먹고 토하고 씹었다가 뱉어서라도 마른 몸을 갖고 싶단 사람들이 있습니다. 먹는 걸 거부하는 거식증에 찬성한다고 해서 프로아나라고 부르기도 한다는데요. 이런 섭식장애가 최근 5년 동안 20% 가까이 늘었고 증세가 심해서 병원을 찾는 10대 청소년도 1,000명당 7명 정도인 걸로 조사됐습니다. 우리 사회가 돌아볼 건 없는지 굿스뉴스 이수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찬성하다는 뜻의 프로, 거식증의 준말 아나. 소셜미디어에 검색하면 하루에도 관련 게시글이 수백 개씩 올라옵니다.
키는 160 초반? 36, 37. 작년에는 목표를 했었거든요. 요즘에 안 하고 뺏으면 좀 쉽잖아요. 그래서 몰래 하기는 해요.
몇 끼까지 굶어보셨어요?
10일이 최대였던 것 같아요.
10일?
근데 이거는 딱히 긴 것도 아니에요.
뭐 조금씩 먹긴 먹죠.
아니요, 변비약을 먹죠. 구충제랑.
채팅창을 만들어 굶는 걸 서로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잘못됐다 느낀 적도 있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너무 울렸었는데 거의 찬양하듯이 부럽다, 진짜 너무너무 멋있어요 이러는데 난 이렇게 불행한데 계정을 없애고 가면은 또 살이 찌고 자존감도 뚝뚝 떨어지고.
17년 동안 알았던 섭식장애 극복기를 책으로 써낸 김안젤라 작가는 고립된 다이어터보다 연결된 프로 하나가 더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저는 무서웠어요. 최근에 그 친구들은 조직적인 거예요. 조직적이면서 계속 날씬한 몸매를 내가 갖기 위해서 자극을 해달라고 서로서로 요구를 하고 이미지와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굉장히 왜곡된 잘못된 시각을 주입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마른 몸이 신앙이 돼버린 아이들에겐 아무리 이대로도 예쁘다 말해줘도 듣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루 이틀 이런 게 아니라 막 한 달 넘게 안 먹고 그러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중학생이지만 뭐 한 달 만에 막 10kg씩 빼고 살 안 빼도 예뻐 이렇게 말을 해줘도 나는 계속 살을 빼야 돼요, 선생님.
아이들은 왜 살을 빼는 데 집착하게 됐을까? 섭식장애를 경험해본 이들은 다양한 이유 중에서도 평가를 꼽습니다.
육상 선수도 하고 이래서 다리가 굉장히 튼튼했어요. 너 다리 진짜 두껍다. 이 근육이 좋았는데 나중에는 다 약간 잘라내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부정평가 못지않게 칭찬도 굴레가 됐다고 했습니다.
예쁘다고 말을 들었을 때가 43, 4kg 때였어요. 이렇게 해야 예쁘구나 라고 갇혀버리다 보니까 식이장애를 벗어날 수 없었던 이유도 그거 같아요.
소셜미디어를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평가받는 10대들. 마른 몸만 아름답다 말하는 문화를 바꾸기 위해 사이즈 차별 없는 패션쇼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내 주변 환경도 조금씩 바꾸겠다. 마네킹이라는 게 우리는 되게 당연시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사실 되게 당연한 사이즈가 아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수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마네킹을 먼저 바꿔보는 게 어떨까.
이들은 이젠 이 현상을 방치하지 말고 사회가 더 많은 대화를 나눌 때라고 말합니다.
우울증 환자를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지가 10년, 20년 보다는 인식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이 병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되고 이 병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알고 있어야지 눈에 보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JTBC 이수진입니다.
한 걸음 더 친절하게 김소연의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첫째 브리핑, 반성은 어디로입니다.
숙명여고 교무부장이 시험지와 답안을 쌍둥이 자녀에게 빼돌린 사건 기억하시죠? 오늘 쌍둥이 자매가 항소심 재판에 출석했는데 관심 많은 사건인 만큼 당연히 기자들 기다렸겠죠? 그런데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질문에 자매 중 한 명이 황당한 행동을 취했습니다. 바로 손가락 욕설을 한 겁니다. 참 당황스러운 상황인데 재판이 끝나고 나와 취재진이 욕설한 이유를 물었더니 이렇게 화를 냈습니다.
상상을 위해 가지고 사람을 거짓으로 해서는 안 되고요. 진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예
예의가 없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왜 내가 품이 틀려가지고 아니 진짜 빼가 진짜 나 그냥 물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자신이 푼 방법으로 문제 풀 수 있냐 뭐 이런 얘기 같은데 아무튼 욕설만 남았네요. 그러면서 기자들에게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왔다 갔다 하는데 왜 붙잡으셨냐고요?
교무부장이던 이들 쌍둥이 자매의 아버지 현모 씨. 2017년부터 무려 5차례에 걸쳐 시험지 빼돌렸죠. 그래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습니다. 2017년 중상위권이었던 자매의 성적은 1년 만에 전교 1등으로 급등했죠. 이 때문에 자매도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항소한 상황입니다. 모두가 기억하는 이 사건, 많은 학생들 분노케 했던 사건이죠. 그런데 반성의 모습은 보이지 않네요. 다음 브리핑 모세의 기적은입니다. 긴급 환자를 이송하는 119 구급차와 택시 사이의 실랑이가 또 벌어졌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밤 서울 서대문구의 한 골목 언덕에서 호흡곤란 환자를 태우고 내려가던 구급차가 손님을 태우러 올라오던 택시와 딱 마주친 겁니다. 당시 상황 영상으로 잠시 보시죠. 좁은 골목이라 길을 터주기가 쉽지 않아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생명이 걸린 문제다 보니 구급대원 쪽은 마음이 급했던 모양입니다. 대화가 거칠어지고 말았는데요.
여보! 당신 말이야 무슨 말 그런 식으로 해. 내가 지금 미쳐달라고 했지 뭐라고 했어 내가. 지금 잘 빼주고 있잖아. 근데 무슨 말 누나 불가냐고.
다행히 곧 길이 열렸고 환자는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환자의 가족은 지난 10일 경찰에 이 택시 기사를 고소했습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 지켜봐야겠지만요. 구급차의 환자 이송을 방해한 것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내릴 수 있게 지난해 법이 강화된 바 있죠. 바로 이 사건 때문인데요. 이 막무가내 택시 기사 때문에 결국 80대 폐암 환자가 숨지는 일이 발생하면서 기사는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았죠. 지난해 사건과 지난 주말 상황의 성격이 같은지 다른지는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다만 언제 어디서라도 생명보다 소중한 건 없잖아요. 구급차에겐 무조건 길부터 열어주는 모세의 기적 행한 뒤에 잘잘못은 나중에 따지는 운전 습관 우리 모두 들이면 어떨까요? 오늘 백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네, 팩트체크 시작합니다. 어제와 오늘 이 맛있는 요거트가 화제였습니다. 남양유업이 자사 제품 불가리스를 마시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더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바이러스가 77.8% 줄었다고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했습니다.
이런 제품을 먹었을 때 예방이 되느냐 하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저는 예방이 된다고 봅니다.
이 발표 그대로 이 불가리스를 마시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있다는 언론 보도도 등장했습니다. 어제 남양유업 주가 8% 넘게 올랐고 해당 제품의 사재기 현상도 일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온라인상에서는 이 믿을 수 없다는 반응과 함께 이런 합성 사진까지 돌았습니다. 이 전 세계가 백신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요거트만 마시면 될 일이었냐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연구를 바탕으로 요거트 마시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억제된다고 보기에는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 연구는 원숭이 폐세포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감염시킨 뒤 거기에 불가리스 제품을 섞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이러스가 77.8% 줄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의료기기에 쓰는 살균 소독제가 이 바이러스를 얼마나 줄이는지 확인할 때나 하는 실험입니다. 이 마셨을 때 몸속 바이러스가 줄어드는지는 전혀 검증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도 또 살아있는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시험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수백 명, 수천 명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그 효능과 안전성을 평가해야 되는데 너무 원시적인 수준에서의 그런 연구 결과를 갖다가 좀 침소봉대하면서 혼란을 초래했다고 저는 볼 수 있어요.
이 남양유업은 어제까지만 해도 마시면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섭취를 했을 때 효과가 저는 있다고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임상시험 전 단계라 인체 효능에 대해서는 단정지어 말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 논란이 되고 나서야 코로나19를 억제할 수 있다고 단언하기엔 부족한 연구라고 인정한 겁니다. 그럼에도 남양유업 측 발표를 그대로 전달한 보도들이 많았습니다. 전문가 분석이나 검증 없이 발표 내용만 전달한 보도, 저희가 찾아 세워본 것만 50건이 넘었습니다. 식약처는 남양유업의 연구 발표가 자사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건지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을지 따져보고 있습니다. 해외 유명 학술지에서는 유산균 성분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억제하는지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고 효능이나 원리를 검증해 보려는 연구들도 나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과학적으로 인과관계를 증명해낸 사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미국 할리먼도 유산균이 코로나19를 예방하거나 치료한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증거가 등장하면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팩트체크였습니다.
오늘 오전 8시 37분쯤 전남 순천시 와온 해변에 정박해 있던 바지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주변에 있던 바지선 7척에 잇따라 옮겨붙었고 2시간 반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주변에서 음식을 만들던 중에 바지선 어망에 불이 옮겨붙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봇대와 함께 작업 차량이 쓰러져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부산 수영구 망리역 부근에서 50대 A씨가 전선 보강 작업을 하던 중에 전봇대가 쓰러지면서 크레인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인근 500가구가 한때 정전됐습니다. 경찰은 전봇대 아랫부분이 부식된 사실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코너를 급히 돌아 나오던 차가 대형 트럭과 충돌합니다. 이 사고 순간을 수많은 경찰이 목격합니다.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의자가 위험하게 질주하면서 1시간 넘게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자 트럭 운전자가 일부러 부딪힌 겁니다. 지난 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있었던 일로 용의자는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트럭 운전자는 달아나는 차가 누군가를 들이받기 전에 막아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도로 한가운데서 차가 거꾸로 원을 그리며 돕니다. 차 문을 잡아보고 창문을 두드려봐도 멈추질 않습니다. 미국 디트로이트의 한 도로에서 운전자도 없이 차가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달려와서 창문을 깨고 올라타서 차를 멈췄고 공유된 이 모습이 화제가 됐는데요. 차가 갑자기 움직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이집트 수에즈 운하를 가로막은 화물선 에버 기븐호가 공식 압류됐습니다. 배상금 때문입니다. 수에즈 운하 당국이 에버 기븐호의 선주에 9억 1,600만 달러, 우리 돈 약 1조 200억 원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에버 기브노의 보험사 측은 이 배상액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다툼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로봇이 아닌 일반 마네킹이 덤벨을 들어 올리고 또 앉았다가 일어서기도 반복합니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건 옷처럼 입고 있는 근육 옷감 덕분입니다. 형상 기억 합금을 머리카락 절반 굵기의 섬유로 만들어서 전류를 흐르게 하면 수축하는 힘을 이용했습니다. 한국기계연구원이 만들었는데요. 청바지 무게 정도인 700g을 입으면 20kg까지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마치 스파이더맨의 초능력 옷처럼 입기만 하면 무거운 짐도 들고 또 어르신들도 가볍게 움직일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일본의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지난해 정부 합동 TF에 참여한 해양수산부의 보고서가 조금 전에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 안에 일부 내용을 놓고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취재기자를 짧게 연결하겠습니다. 박상욱 기자, 우선 이 보고서가 언제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겁니까?
네, 지난해 10월 정부 합동 TF에서 해수부가 주도해서 작성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현황 보고서입니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이 입수한 이 보고서에는 일본의 동향과 국제사회의 동향 그리고 국내 동향까지 다각도의 상황을 분석한 정부의 입장이 담겨 있습니다.
네, 그러면 논란이 되고 있는 건 보고서의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대한 반대는 환경단체와 국회 일부의 목소리일 뿐 전문가들은 위험성을 그리 높게 보지 않았다.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전문가 의견이란 총리실 직속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개최를 했었던 전문가 간담회 내용을 취합을 한 건데요. 여기서 일본의 오염수 정화 관련 주장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정화를 해도 오염물질이 다 걸러지는 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또 어제 뉴스룸도 그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에 의견을 실은 전문가들은 일본이 주장하는 오염수 처리 시설인 이 알프스가 제대로 작동한다는 전제로 판단을 내린 걸로 보입니다. 알프스는 삼중수소를 제외한 62종의 방사성 물질을 없애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제로 이 보고서는 오염수 방출 이후 삼중수소 문제만 다룬 뒤에 이 오염수가 해양 방출 후 시간이 흘러서 국내에 다다르더라도 삼중수소는 희석이 돼서 유의미한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나오고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증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이게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까? 아니면 그냥 원안위가 만난 전문가들의 의견을 단순하게 정리한 겁니까? 왜냐하면 이걸 우리 정부의 의견인 걸로 악용할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부 TF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일단 정부 TF 중에서도 보고서를 주도를 했었던 해양수산부는 이 보고서에 대해서 원안위의 전문가 회의 결과를 정리한 것일 뿐 국민에게 미칠 영향을 확실히 알 수는 없다라는 취지였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또 원안위도 일본이 말하는 알프스, 이 오염수 처리 시설의 정화 능력이 실현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얘기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회 농해수위는 내일 회의를 열고 이 보고서의 적절성 여부를 다시 한번 따질 예정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상욱 기자였습니다.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서둘러 발표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도쿄올림픽입니다. 오늘로 딱 100일이 남았습니다. 일본은 이번 올림픽을 후쿠시마의 부흥을 알리는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코로나19로 불안감이 큰데 오염수 방류 결정까지 나오면서 일본 안의 여론은 더 안 좋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하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출을 명백한 침략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단의 대응 조치로 도쿄올림픽 보이콧, 즉 불참을 주장했습니다. 중국 등 주변 국가와 함께 강력한 대일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환경에 어떤 큰 피해를 예견하는 이 오염수 방출을 결정해놓고 태연하게 올림픽을 치른다는 거 이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부 방침이 올림픽 성공 개최에 지지인 가운데 여당에서 보이콧 주장이 나온 건 이례적입니다. 도쿄올림픽에 대한 여론은 오염수 방출 방침 발표 이후 일본 내에서도 나빠지고 있습니다. 오키나와 타임스는 올림픽 유치를 위해 오염수가 통제되고 있다고 말한 건 아베 전 총리였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이번 발표를 일본 정부의 불신을 키운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선 올림픽 비용으로 오염수 저장시설을 만들어야 한다는 비판 댓글도 달렸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입장은 강경합니다. 이미 1년이나 연기된 만큼 보이콧 여론이 조성되는 걸 용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상은 긴급사태가 내려져도 올림픽을 강행하겠느냐는 질문에 가정에 기반한 질문엔 답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도 도쿄올림픽 7월 개최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히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후쿠시마산 식재료에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 코로나, 무엇보다 과연 제대로 열릴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까지 우리 선수들은 이런 악조건 속에서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천 선수촌에서 훈련 중인 국가대표 선수들을 최한 기자가 만났습니다.
올림픽 때 입을 단복을 공개하는 자리도 기자회견장에서도 얼굴에 반은 마스크가 가렸습니다. 난생 처음 준비하는 코로나 올림픽은 낯설고 어렵습니다.
올해도 뭐 연기되진 않겠지. 이게 가장 큰 이슈가 없고요.
심지어 동료 선수의 확진까지 경험하면서 공포심은 더 커졌습니다.
바로 옆 동료가 코로나를 확진을 받는 순간 저희도 이제 몸소 와닿았고 또 오상훈 선수 같은 경우는 많이 아팠다고 하더라고요.
도쿄올림픽을 100일 앞두고 문을 연 진천 선수촌. 다른 때라면 기대감과 각오를 나눴겠지만 오늘은 코로나 얘기가 반이었습니다. 30세 미만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이 멈추며 선수단 백신 접종 계획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데다 후쿠시마산 재료가 포함된 현지 식단 대신 따로 준비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지도 알 수 없습니다.
맞으면은 일정상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도 봅니다. 선수는 안으로 음식을 반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도쿄올림픽에 언제부터 뭘 어떻게 해주겠다 이런 걸 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몸 상태가 경기력을 흔드는 만큼 어렵게 선수촌에 모인 선수들은 조심스레 훈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앞두고 코로나가 걸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든타입이 무너지는 거니까 우선은 부상을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편입니다. 17살 가장 어린 나이에 태극마크를 단 신유빈은 두 가지 두려움과 싸운다 말합니다.
제가 주사 맞는 거를 조금 무서워했는데 이제 디데이 100 이렇게 하니까 이제 100일이 조금 더 무서운 것 같고.
지금까지 출전권을 따낸 선수는 21종목 177명. 코로나로 국제대회가 미뤄지면서 출전권 확보가 마무리되지 못한 종목도 많습니다. 분위기는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일본 내에선 올림픽을 취소하거나 다시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고 일본 밖에서도 3주간의 대감염 이벤트가 될 거라 우려합니다. 그러나 선수들은 불안보다 큰 간절함을 안고 땀방울을 흘립니다.
뭐 올림픽 꼭 해야 되냐 뭐 이런 말을 많이 듣긴 한데 저희는 이게 저희 인생이 걸리도록 꼭 올림픽 무대를 밟고 싶은 마음은 다.
JTBC 최하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꼭 10년 전입니다. 2011년 4월 한 대형 병원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 환자들이 나왔습니다. 대부분 임산부였고 이 가운데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보건당국이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세상에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10년째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지난 1월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SK와 애경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목숨을 잃고 가족을 잃고 일상을 잃어버린 피해자들의 지난 10년을 먼저 오효정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쓰던 가습기 살균제가 일상을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걸 처음 알게 된 순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병원 생활을 2, 3년간 진행하면서 아이가 이미 아플 대로 아픈 상황에서 그 소리를 TV 매체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위험할 수 있으니 쓰지 말아라. 이거 맞나? 이거 맞는 것 같은데? 근데 그때부터 이제 화가 나서.
SK와 애경이 만든 가습기 살균제 단 한 통. 김선미 씨와 두 자녀는 하루아침에 천식과 호흡기 질환을 얻었습니다. 4단계라는 이름표가 달렸고 피해는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10년간이요? 악몽이었어요. 전 이렇게 약품 계속 늘어날 때마다 공포심이 들어요. 그냥 발작아서 죽으면 끝이에요.
부인과 장모를 먼저 떠나보낸 송기진 씨도 목회자의 길을 내려놔야 했습니다.
개척도 할 수 없고 아내가 없으니까 탁구장을 인수하고 작년 2월 달에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 앞길이 그냥 다 막혀본 거죠. 일반 목회를 할 수 없는 그런.
옥 씨가 만든 가습기 살균제 때문이라는 건 뒤늦게 알았습니다.
이 병은 유전성이 아니고 말 그대로 특발성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 가습기라는 말을 전혀 생각도 못했고 치료받는 와중에.
정부의 피해 회복이 더뎌 싸움은 점점 길어졌고 최근엔 기업마저 법원에서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했고 엄마가 이렇게까지 노력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벌을 받게 됐고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저는 그런 과정들을 다 설명해 주고 싶었는데
정부가 나서서 뭐 어떻게 중재 역할을 해주는 것도 없고 단지 인증서 환경부 도장 찍은 인증서 하나 보내주는 거를 끝인가?
10년간 피해자의 삶을 살아왔지만 여전히 응어리는 풀어지지 않았고 앞으로의 10년도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어달라고 소리치며 살아가야 할지 모릅니다.
더 이상 돌아보지 않는 삶으로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싶고
우리끼리 살자. 아주 소박한 꿈이에요. 그거 해보고 싶어요.
JTBC 오효정입니다.
이미 일상이 망가진 피해자들은 예전처럼 돌아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말합니다. 피해를 입증하기도 어렵고 손해배상을 인정받기도 막막하다면서 법원의 적극적인 판단을 소망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끊임없이 나오는 약품과 기구들.
분사에서 쓰는 이제 보조제죠. 보조기구 이런 것들 사용하고 있고.
4년간 옥시싹싹 가습기 살균제를 썼던 김경영 씨와 딸은 지금도 천식을 앓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이상 응급실에 실려가야 되고 회사를 그만둬야 되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라는 이유로 왕따를 당하고
피해자로 인정돼 정부에서 구제급여를 받았지만 완전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년 전 옥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지난 2월에야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옥시 측은 피해자가 옥시 제품을 썼다는 자료 등을 요구하며 개별적 인과관계를 재판에서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역학적 조사를 다 해서 노출 확인자라는 것을 다 이미 확인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면적으로 부인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정부에서 피해자로 인정받는데도 2년 반이 걸렸는데 또 한 번 법정에서 스스로가 피해자란 걸 입증해야 되는 겁니다. 폐질환이 아닌 천식에 대해선 지금껏 법원에서 손해배상을 인정한 적이 없어 더욱 막막합니다.
천식이 미세먼지나 다른 기타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입증해야 돼요. 피해자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죠.
지난 1월엔 법원이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선고가 중요한 건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옥시가 와서 대번 처음에 했던 이야기가 애경 SK가 무죄가 난 것을 판사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정부의 피해 인정 범위는 점점 넓어지고 있지만 재판에서 어떻게 적용될지는 법원의 몫입니다.
피해자로 판정된 분에 한해서는 법원에서 1차적으로 인과관계 책임을 좀 완화하는 노력을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JTBC 오선민입니다.
16개월 아기 정인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엄마 장모 씨에게 오늘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 측은 이미 폭행으로 다친 16개월 아이에게 치명상을 입힌 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아이의 행복과 건강을 책임져야 할 엄마가 별다른 이유 없이 아이를 잔혹하게 학대해서 죽음에 이르게 했는데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양부 안 씨에겐 장 씨의 학대 행위를 알고도 방관했다며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표지 예뻐 골랐는데 목차는 재밌었는데 꾸역꾸역 읽다가 독서를 포기하네.
밀리의 서재를 구독해봐.
베스트셀러 읽다가 덮어도 돼. 오디오북 듣다가 책 봐도 돼.
인생책을 찾아봐. 10만 권 속에서
독서와 무제한 친해지리 밀리의 서재.
날씨 박사 시간입니다. 날씨에 대한 모든 것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때늦은 추위가 제법 매섭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크게 내려가면서 오늘 아침엔 영하권인 지역도 많았는데요. 때문에 서리가 내린 곳도 있었습니다. 서리는 공기 중의 수증기가 땅 위의 물체에 얼어붙는 걸 말합니다. 여기 사진처럼 식물 잎에 하얗게 얼어붙은 걸 서리가 내렸다고 합니다. 추워서 얼어붙는 현상인데 주요 도시를 살펴보니 4월에도 서리가 내리는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지역은 춘천입니다. 서리 발생 일수는 약 107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4월에도 4.1일로 역시 가장 많이 내렸습니다. 실제 4월 날씨를 살펴보니 여기 최저 초상 온도 보이시죠? 땅에 난 플로피에서의 공기 온도로 서리 발생을 예상하는 데 쓰입니다. 춘천은 이 온도와 함께 최저 기온도 낮았습니다. 내륙 지역의 특성으로 서리가 발생하기 좋은 조건인 겁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완연한 봄의 서리가 내리면 농가의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일나무와 작물에 꽃이 피는 시기라서 꽃이 얼어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나중에 과일도 품질이 떨어집니다. 내일도 내륙과 산지 곳곳에 서리가 내릴 걸로 예상됩니다. 바람을 이용해 서리를 막는 방산팬이나 보온덮개를 씌워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날씨를 보면 일단 이번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밤사이 맑은 하늘에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는데요. 서울은 6도, 대전은 3도까지 내려가겠고 대부분 지역이 5도 아래가 예상됩니다. 이렇게 추위가 이어지는 데다가 내일 아침은 바람도 약해서 내륙 대부분 지역에 안개가 끼고 서리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서리 예상 확률을 보면 노란색과 붉은색일수록 확률이 높은 걸 의미하는데 특히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서리가 예상됩니다. 냉해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낮에는 오늘보다 기온이 높겠습니다. 서울 18도, 대전 19도가 예상되는데요. 일교차가 매우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모레 아침은 기온이 좀 오르겠지만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걸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박사 김세연입니다.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